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모든 통치를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이네요. 지난주는 우리 안 모였으니까. 이 행위 언약. 지금 우리 OPC 교단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보고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몇십 분이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하다 보면 항상 또 길어지고 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저희가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행위 언약 자체,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개혁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얘기하면은 공로를 얘기해야 되고 그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뭘 얻어내는 즉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주지 않으시면 이제 부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 이렇게 얻어낸다. 내가 하는 행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교할 때 너무나 작거든요. 인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행위가 아무리 죄가 없는 그 아담이 뭘 했다고 해도 참 보잘것없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는 말이 아니야. 이 선물이 너무, 선물이라 그래도 안 되고, 은혜라 그래도 안 되고, 참 이게, 그러네요. 예, 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너무너무 그 아담이 해야 되는 행위에 비교해서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공로 얻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도 결국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또 모세 언약이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럼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왜? 모세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아이, 제대로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러고, 순종을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다 쫓겨나고 하는 그러면 이게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개혁신앙에서는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만 행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빠진 후에는 오직 구원이 은혜 언약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모세와 맺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의 모습이라 했을 때, 모세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거기에 행위 원리가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은혜 언약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정말, 지난번에 얘기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지금 OPC가 직접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아무리 잘 순종을 했다고 해도 죄 없는 아담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아무리 뭐 우리가 순종을 했다 해도 순종이 아니니까. 따지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순종이 되는 거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아담이 죄짓기 전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공로를 이루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분들은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런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저런 단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행위 언약의 그 원리는 성경이 가르친다. 저희는 분명히 믿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이런 단어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로라고 하려면 내가 한 행위가 그 얻는 것, 그 행위로 해서 얻어지는 것과 수준이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 이건 너무 수준이 아까 말한 대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로로 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분명한 거는 아담이 그 행위를 올바로 행했으면, 즉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면 그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이 완전히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얻어내는 것을 그럼 우리가 행위 원리로 말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수긍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둘째 아담의 하시는 일,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아담의 완전한 순종. 즉,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건데, 그 완전히 순종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공로가 얻어진 거냐, 아니면 그냥 마땅히 순종할 것을 한 것으로 해서 아무 공로도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처음 아담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둘째 아담이 하는 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공로를 세우셔서 얻은 게 아니면 우리한테 전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이면 뭐 얻어낸 게 없죠. 그냥 메시아가 잘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이 액티브 순종, 그죠? 제가 아예 그냥 영어로 할게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해요. 액티브 순종이라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거죠. 패시브 순종, 패시브 하면은 고난이란 뜻인데 그거는 이제 십자가 순종. 그래서 지금 우리랑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액티브 순종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패시브 순종으로, 즉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33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살아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은 아예 부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걸로 하려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냥 해야 마땅히 순종할 것을 한 것이지 뭘 얻어서 우리한테 그 의를 주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직 구원이 십자가로서 다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개혁신앙, 특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하고는 큰 차이가 생기죠. 무슨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 따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고백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얻어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받으신 것이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즉, 그저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수준이면 하나님이 받으실 책임도 없고 그거를 인정해야 될 이런 것, 공로를 허락하고 하는 게 그런 책임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냥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행위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은혜와 사랑,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이거를 똑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공로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또 나가서 내가 잘못했는데, 즉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 이 차이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저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호의를 받는 거하고, 공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데서 호의를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냥 공로 없는 수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르구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공로만 없는 게 아니에요. 즉, 아담이 죄도 안 졌고 한 것도 없고, 그 상태. 죄도 안 졌고 한 것도 없고, 그럼 공로도 없고, 그러나 심판받을 수준도 아니고, 이걸 은혜라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은혜라는 단어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즉, 이게 법정에서 쓰여지는 용어죠. 이 공로나 뭐 이런 저희 뭐 칭의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죄가 있어도 없어도 하시는 것이고, 은혜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죄 없을 때도 사랑하셨고, 죄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러나 죄 없을 때 사랑하실 때의 은혜라고 얘기하기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즉, 아담이 죄를 안 졌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을 주시는 거면 죄를 안 져서 주는 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얘기할 수 있죠. 이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 예. 그래서 우리 이거 로마서 11장 6절 우리 읽은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럼 아까 분명히 은혜와 행위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와 행위가 똑같다, 행위로 했는데도 은혜라 그러면, 그러면 이런 구절은 말이 안 돼요. 은혜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면 은혜가 아니고, 근데 행위로 했는데 그것도 은혜라 그러면 이 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에 가서서 4절부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행위 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빚으로 여기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만약에 행위로 한 거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저쪽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 듣고 있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말이 좋아요. 감히 뭐 하나님 앞에서 공론이 이런 것까지 뭐 따지냐 이거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이런 인간들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뭐 우리가 또뭐 이렇게 우리를 내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게 사탄의 교묘한 아주 이게 수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로, 이게 은혜냐 행위냐. 예수님께서 얻어낸 것이 아니면, 즉, 행위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면, 전가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싫어하는 사람들, 즉 행위 언약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뭐 그렇게 나쁜 뜻에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볼때이 사탄의 그 교묘한 그거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 나쁜 인텐션은 아니에요. 하도 이 알미니안주의가 너무 세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행위 아니에요, 행위. 그러니까 그냥 행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행위라는 단어는 우리 진리에서 얘기할 때는 써먹지도 말자 하는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까지는 인텐션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언약이 두 가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가지가 있는 걸 부인하고 그냥 전부 하나다. 하나, 즉 은혜 언약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로를 얘기하는 그 자체부터가 교만이다. 뭐 근데 이게 또 우리한테 그런 소리가 오면은 이게 또 주춤하게 됩니다. 왜? 아, 교만하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면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그러면 은혜냐? 아니면 행위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냐? 분명한 것은 이제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죄를 져서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이죠. 즉,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의 근거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잘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언약에서 받는 거는 복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왜?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이제 그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 이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예? 모세가 가고 또 다윗에 가고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이 예표 수준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즉, 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그 언약들로 이제 예표가 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지는 언약 어느 구절에도 이 행위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분명하게 행위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의 원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아담과 맺어지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은혜 언약, 즉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느냐, 즉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자체가 즉 특히 바울이 모세 언약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 언약과 반대되는 걸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저 고린도후서 이런 거 공부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보면은 모세 그 언약은 아주 그냥 그옛 언약, 그거는 나쁜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 언약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 같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몇 군데 읽어보죠. 같이. 예레미야 31장. 구약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이 뭐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면은 모세 언약 아니에요, 모세 언약.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면은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이 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새 언약이 되는데 근데 이새 언약과 옛 언약이 반대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반대라 이 말인데. 그러면은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면 그럼 그 반대 옛 언약,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냐? 결론이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뭐 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3장 6절부터 보면, 이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벌써.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새겨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언약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하였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즉 모세 언약을 정죄하는 언약이라. 그럼 이건 정죄라는 거는 행위 언약에서 밖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모세 언약을 완전 행위 언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새 언약은 그 반대다 지금 이말 아니에요. 더 훨씬 더 낫다. 구약에서 이렇게 행위 언약 수준에서 그 언약도 참 영광스러웠었는데, 뭐 어쨌든 행위였지만, 그러나 신약은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 거기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구약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두 언약을 지금 비교하는데 시내산에서 그 언약은 이게 종노릇 하는 언약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새 언약이다. 이제 뭐 많아요. 여러 군데 지금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읽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 정립하는 겁니다. 아, 그림을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좀 헤맬진데, 그림을 그리면요. 아브라함, 여기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다윗. 아브라함이 더 은혜의 언약이요. 모세도 은혜의 언약이요. 다윗도 은혜의 언약이요. 결국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예표 수준에서 끝을 내고 완전 은혜의 언약을 이제 비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서부터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그 제 새 언약하고 비교하면서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완전 반대같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적도 없고 다윗을 들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만 꼭 가져 나와서는 옛 언약은 이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지금 다 은혜 언약인데 모세 때는 레버가 두 개예요. 즉 아브라함 때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고 모세 때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고 다윗 때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이게 예표 수준에서 그리고 예표 수준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예표 수준에서 예 보여지는 그 원리는 행위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전부 예표 수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정말 뭐야 이 예표 수준에서 지금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자체도 예표 수준 아니었어요. 그 예표 수준의 구원에서는 행위 원리가 확실하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행위 원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왜 그러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은혜 언약을 비준하시려면 그 자신이 행위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통틀어 보면은 은혜 언약 그런 원리만이 아니라 지금 행위 언약 원리도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원리는 행위 언약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즉 이 아브라함 전에는 그걸 아담이 했듯이 이스라엘이 또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못 했듯이 이스라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표 수준에서만 행위 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러면 행위 원리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저 아담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희 뭐야? 구약의 신약의 아니 저 뭐 신약이래. 모세의 언약을 행위 언약의 재공포, 그러니까 다시 공포한다. Republic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exclusively republication of covenant work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즉 모세 언약에는 오직 행위 언약밖에 안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exclusively라는 단어를 넣게 되는데 그건 또 잘못됐죠.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이 예표 수준에서도 은혜 모습이 보이니까. 즉 동물 제사 내 죄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 동물이 대신 죽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예표지만 은혜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표 수준에서. 그래서 또 이 저 아까 말한 사람들 반대쪽에서는 또 이거를 오직 행위 언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잘못됐어요. 클라인이 교수님이 젊었을 때는 이게 오직 행위라고만 얘기하다가 다행히 죽기 전에 마지막 책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싹 뺐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자기 잘못을 고치고 죽기 전에 고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단어를 한 단어를 잘못 집어넣은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함부로 틀렸다고 얘기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근데 뭐 자기가 이제 알아채리고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는. 한몇 가지만 더 고치고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어떻게 해요,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클라인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이것도 뭐 엄청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죠. 왜? 그 정도 틀린 건 충분히 용서가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타이폴라지코 이스라엘 그 수준에서는 지금 행위 원리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완전 은혜 언약이면은 쫓겨나지도 말아야죠. 왜? 아무리 잘못해도 복만 받아야지 왜 쫓겨나요? 심판을 왜 받아요? 그러나 행위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동물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의 원리도 보여지죠, 또. 둘 다, 왜? 결국 다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준이니까. 예수님은 행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재실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단어가 이게 참 그런데, 재현된다. 그러나 오직 예표 수준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개인 수준에서와 이 예표 수준에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 수준에서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다 홍해를 건너요. 예표 수준에서는. 애굽 군인들은 예표 수준에서는 다 심판을 받아요. 왜? 홍해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개개인으로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예표 수준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개개인으로 천국 갔냐?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은혜 언약으로 작동이 되고, 그거는 정말 그들 한명한 명이 참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지금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구약에서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좋은 사람들, 애굽 백성은 다 나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굽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다 좋은 사람이에요, 또? 뭔 차라리 애굽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졌다 그러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좋은 사람으로 읽어요. 그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 편에 껴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죽어마땅한 인간들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예요? 자기네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하나님 편이, 하나님은 자기네 편이에요, 그죠? 웃기고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표 수준에서 그랬어요. 예표 수준에서. 예표로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신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표로 한국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는 참 좋게 복받은 수준에서 사용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결국 천국에서의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국 백성이나 중국 백성이나 뭐 뭐가 달라요. 그렇게 특별한 위치를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표 수준에서는 그랬어요. 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예표 수준은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거짓이에요. 즉, 참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은 가짜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가짜였느냐? 예표 수준에서는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구약에서까지도 가짜같이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정말 선택을 해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할 때,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왜? 참 이스라엘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한국 음식점에 갔더니, 거기 이렇게, 왜 음식점에서 왜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밥 먹기 전에 그 밑에 까는 거. 거기에 성경 뭐 이렇게, 교회 선전이었나 보다. 나는 그 교회 선전, 그 하나님 말씀 막, 그 김치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건 형,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가면은 처음에는 그거 읽으라 그러는 건지. 근데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성경 부절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풀어주는데 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전쟁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일군에게 잡혀갔고 600만 명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그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그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냥 또 이게 밥맛이 팍 떨어져갖고 아니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있었을 때 즉 그건 신약대인데 신약대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있지 않았어요? 그 600만 명 중에 예수님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아 근데 그들이 뭐 어쩌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이 한 짓을 갖다가 기독교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걸로 써놨어요. 이 어떤 교회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화나요. 아, 이게 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그냥 서로 장님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절벽에 다 떨어져 죽고 자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아, 근데 왜 그런 유대인의 예를 자꾸 드는지 아주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 예표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절대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에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뭐 어떤 인간이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은 참 엄마한테 태어난 아들이고 우리는 뭐 첩에게 태어난 아들 같이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인간이 또 있어요. 그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걔네들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저기 뭐야 그 첩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한 거죠. 이제 어떻게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대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케이, 그거 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러면. 지금 아담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 행위 언약을 어깁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담이 맺는 이 언약에서 지금 이제 뭐야 죄를 짓고 이제 떨어지지만 그러나 천국 현실이 예표 수준에서 보여졌듯이 구약은 지옥의 현실도 아직 예표 수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즉 아담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세상에 살면서 보여지는 현실은 심판의 현실이지만 완전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심판의 모습이지만 예표예요. 아니, 무슨 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지옥으로 떨어져야죠. 그러나 그 현실이 예표 수준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 수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즉 천국을 얻은 모습을 예표하듯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지옥의 현실을 지금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 예표 수준이지 완전히 오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이런 게 모든 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담은 이 언약을 어겨서 현실은 지옥 백성이 됐죠, 이제. 그렇지만 아직이에요. 즉, 항상 이미와 아직. 이게 항상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이미와 아직이 이 구약에서는 조금 다른 이미와 아직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이미 뭐 이렇게 돼야 돼. 아, 복잡해지니까 그냥 never mind. 예, 넘어가요. 왜 구약은 아직 영적으로 이루어진 때도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 안 됐지만 구약은 아직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이제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은혜의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즉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 뒤에 소망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다 공부할 건데, 8절에 보면은,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날이 서늘할 때에. 왜이 바람이라는 단어거든요, 바람. 그랬더니, 이 한국 성경은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으니까는, 시원한 날,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푼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그 날이 서늘하다. 날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람의 날이에요. 이게 성령의 날이에요, 그러면. 바로 주의 날이에요. Day of the Lord. 이 뜻이에요, 지금. 결국은. 왜? 저 바람이라는 게 1장 2절에서 봤죠. 그 똑같은 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의 날이에요,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 그늘의 날이 서늘할 때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잘못 이해하면은 참 이렇게 바람도 불고 서늘한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것들이 벌써 죄를 다졌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르시고 계시는데 아마 숨었다. 완전히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그뱀 그리고 사탄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면서 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을 내리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더 있으면 더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들이 지금 아직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그러나 지금 그 칸텍스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즉, 이렇게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나서 구원의 현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근데 결국 뭐예요? 뭐 이거를 풀려면 또 한참 걸리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멸망시키겠다 이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짓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를 박살을 낸다 이 뜻입니다. 그 단어가 박살을 낸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산의 아이, 여기. 근데 이 한국어는 이렇게 뭐야,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나, 저 뭐야, 이런 저 라틴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단어 자체가 여자형이 있고 남자형이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쉬워요. 여기에서 그냥 이 뭐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남자냐 여자냐가 그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예요, 남자. 사내 아이가 이제 태어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게 남자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날 건데 그 남자가 와서 사탄을 멸망시킨다. 그럼 아담의 믿음은 그 남자예요. 즉 메시아. 그 메시아가 사탄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간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이 3장서부터 이제 계속 내용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아이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 이 산의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뭐이 산의 아이가 오면은 뭐 이제 이런 그 뭐야 이 제사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이런 뭐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산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지식이 즉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요 수준에서는 지금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이 산의 아이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데 걔가 와서 이제. 그럼 이 아담의 믿음은 그분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분량에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지만, 그러나 뭐 중심 내용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죄도 다 치루시고 사탄을 멸망시킨 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담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아담도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우리는 뭐 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진짜 아담보다도 더 많이 알고 산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고, 정말 내 재산을 다 버려도 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할 때 그 예수님 아는 지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근데 이런 거는 값 있는 것 같이 생각들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부모들도.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성경을 물어보면, 근데 뭐 세상에서는 성경 알아, 뭐 알아줘요. 그런 걸 잘해야 알아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기뻐야지, 이게. 이게 정말 복인데. 아,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아, 우리 자칭 그러잖아요. 우리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교회라고. 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게 복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이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매일매일. 물론, 앉혀놓고, 복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 하죠. 그걸 뭐 보냐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그냥, 어느 때든지 그렇게 탁 인식이 돼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게 인식이 돼서, 예? 그, 이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정말요, 사도가 이 지식, 그거, 그 때문에 난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 안에 복음이 주어지는, 그래갖고 결국 아담과 이브에게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믿음까지 주시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표 수준에서만 쫓겨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아담은 믿는 자예요. 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뭐야 이 이브라고 이름을 져주잖아요. 산자의 엄마라. 아, 자기가 알거든요. 그 과일을 먹는 즉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죽었는데, 그 이브가 이제 산의 아이가 온다 그러니까 이브, 즉 산자의 어미라. 이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행위 언약의 그 후론으로 새 언약, 성경은 이제 그 새 언약을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나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내용이 되는데, 즉 이 새 언약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행위 언약의 후론이라기보다는 행위 언약이 이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의 서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왜? 행위 언약보다는 이 은혜 언약이 중심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면 사탄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행위의 언약은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용이 사탄하고 연관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지킨 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지킨 게 어느 정도로 오래된 건지, 이게 뭐 몇 시간 전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잘 지켰던 건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어쨌든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말하는 뱀.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 모두를 신화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게 뭐 애들 동화책이냐? 그 애들 동화책에 보면은 왜 동물이 얘기하잖아요. 동화책에 보면은 그 항상 뭐이 베어 뭐 이제 곰도 나오고 해서 얘기. 근데 참 재밌죠? 그 한국의 신화도 처음에 단군이 어떻게 누구한테 태어나요? 곰. 그왜 하필이면 곰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신화잖아요, 신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쓰셨는지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죠? 도저히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끔 써놓으셨어요. 그거를 현실화해서 왜 사탄이 뱀을 사용 안 하고도 충분히 와서 꿰일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이야? 그래갖고 왜 뱀이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디자인인데 왜? 정말 읽으면 못 믿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이 저기 뭐야 패러볼 그게 뭡니까? 비유로 얘기하는지 아느냐? 왜 비유로 얘기할까? 그래서 들어도 못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들었는데 못 들어요. 꼭 내가 제 선택도 안 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어서 믿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같아, 꼭.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을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에 뱀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 이러니 안 믿죠.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똑똑하다고 생각되면. 어쨌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1장에서 3장이 신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도 신화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심도 그저 좋은 본보기, 보이시러 오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죄가 신화면, 그러면 죄를 없애시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런 말은 이건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는 할수 없으니까, 왜? 역사적인 인물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역사에서 그래도 좀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면은 무시 안 합니다. 나쁜 놈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쁜 사람들도 다 기억하잖아요. 히틀러도 항상 남아있어요, 역사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 무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다 신하면, 그럼 예수님 뭐예요?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산그 수준이죠. 본받을 게 많은 분이죠. 훌륭한 선생님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좀 따라서 그분의 그 흔적을 따라서 살라고 노력하고 좋죠.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사탄의 지금 강교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 뱀이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라. 실제 뱀이었어요. 뭐, 가짜 뱀도 아니고, 무슨 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진짜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또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가복음 5장에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걸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 걸린 자를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귀신들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쫓으면서 그러나 허락을 해서 돼지 안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귀신이 돼지 안으로 들어갔듯이 지금 이 사탄이 이뱀 안에 들어가서 그 뱀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진짜 뱀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뱀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뭐 그래서 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뱀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끝내려면 도저히 안될것 같네요. 예, 조금만 한몇 분만 더 할게요. 그럼 이 사탄의 유혹, 이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영원히 나타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인간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다 배운 내용 중에 나오는 건데,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 심판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성전을 무질서와 파멸로 지금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통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사탄이 이 아담을 깨어서 이제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언약을 어긴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퍼부어져야 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사탄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한 건데, 왜? 사탄은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그죠? 사탄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사탄도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nfinite, eterna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수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냥 성경이 끝났으면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딱 3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길어갖고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 3장만 딱 읽고 그랬으면 우리 진짜 으트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그렇게 처음 아담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이 되는 건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내용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다음번에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죄가 어떤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 또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시고, 또 어느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인지,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을 갖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욱 말씀을 더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더욱더욱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